2. 시몬 베드로. 사도로 가입했을 때 시몬은 30살이었다. 결혼해서 세 아이가 있었고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에서 살았다. 형 안드레와 장모와 함께 살았다. 베드로와 안드레, 둘 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동업하는 어부였다. 주님은 안드레가 시몬을 둘째 사도로 소개하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줄 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했으며 그것은 일종의 별명이었다. 시몬은 모든 친구에게 엉뚱하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다. 이렇게 가볍게 지어준 별명에 나중에는 예수께서 새롭고 뜻깊은 의미를 덧붙였던 것이 사실이다.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격한 감정에 제멋대로 빠지면서 자라왔으며 생각 없이 계속 말을 내뱉었으므로 빈번하게 곤경에 처했다. 이런 종류의 경솔함은 친구와 동역자들 모두에게도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고 주님으로부터 가벼운 꾸중을 많이 듣게 된 원인이었다. 생각 없이 하는 그의 말로 인해 더 많은 곤경에 빠지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많은 계획과 계열을 공공연히 털어놓기 전에 형 안드레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주 일찍부터 터득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감동적이고 극적인 유창한 웅변가였다. 또한 천부적이고 영감 주는 지도자였고 생각이 빨랐으나 깊이 추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모든 사도의 질문을 전부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질문했고 대부분의 질문이 선하고 적절했지만 다수는 생각 없이 나온 어리석은 것이었다. 베드로는 심지가 깊지 못했으나 자기 마음을 잘 알았다. 따라서 결정을 빨리 하고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예수를 보고 놀라서 떠드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려고 물에 뛰어들어 해변으로 헤엄쳐 나갔다.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존경하게 됐던 하나의 특징은 그의 탁월한 온화함이었다. 베드로는 예수의 관용에 대해 숙고하는데 지치지 않았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7번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교훈을 결코 잊지 못했다. 대제사장의 정원에서 마음에도 없이 예수를 부인한 직후에 그 어둡고 우울했던 날들 동안 주님의 용서하는 성품으로부터 받았던 인상을 많이 회상했다. 시몬 베드로는 비참할 정도로 변덕스러웠는데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갑자기 옮겨가곤 했다. 처음에는 예수께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게 했다가 주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온 몸을 씻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결국 베드로의 허물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용기와 비겁함을 동시에 지닌 가장 희한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충성심과 우애였다. 베드로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를 사랑했다. 그러나 이런 타오르는 격렬한 원신에도 너무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주이신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까지 한 여종이 자기를 놀리도록 내버려뒀다. 베드로는 박해나 다른 형태의 직접 공격은 잘 견뎠지만 조롱 앞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위축됐다. 정면 공격 앞에서는 용감한 병사였으나 후면 습격으로 놀랄 때에는 두려움에 떠는 겁쟁이였다. 베드로는 사마리아인 가운데서 빌립의 업무와 이방인 가운데서 바울의 업무에 대해 예수의 사도들 중에서 맨 먼저 두둔하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안디옥에서 조롱하는 유대교 전향자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태도를 바꿔 이방인에게서 잠시 떠나 있었고 바울로부터 대담한 비난을 받게 될 뿐이었다. 그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의 혼합된 인성과 신성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했고 또한 유다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심한 공상가는 아니었지만 황홀경의 구름을 타고 극적으로 몰입하는 열광에 빠졌다가 평범하고 단조로운 세상적인 현실로 내려오기를 싫어했다. 예수를 따르면서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앞에서 이끌던가 아니면 뒤에 처졌다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다. 그러나 열두 사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으며 바울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 동안 다른 어떤 개인보다 더 많이 천국을 설립했고 천국 사자들을 온 세상 끝까지 보냈다. 그는 주님을 경솔하게 부인한 후에 자아를 발견했고 안드레의 동정심 잊고 이해심 많은 안내를 받아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가는 데 앞장섰으며 한편 사도들은 십자가형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보려고 기다렸다. 예수께 용서받았음을 충분히 확신했을 때 주님의 양떼에 다시 받아들여졌음을 깨달았을 때 천국의 불이 그의 혼 속에서 아주 밝게 타올라서 어둠 속에 앉아있던 수천 명에게 구원의 큰 빛이 됐다. 예루살렘을 떠난 후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의 그리스도교 교회들 가운데서 정신적 지도자가 되기 전에 베드로는 바벨론으로부터 고린도까지 모든 교회를 방문하면서 널리 여행했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보살피기까지 했다. 비록 베드로와 바울이 기질이나 교육 수준 그리고 신학에서도 서로 많이 달랐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일했다. 베드로의 방식과 가르침 중에서 어느 정도는 누가가 기록한 설교와 마가복음에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의 박력 있는 태도는 베드로 전서로 알려진 그의 편지에 더 잘 나타나 있는데, 적어도 바울의 제자가 나중에 그 편지를 고치기 전에는 정말로 그랬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결국 실제로 그리고 진정으로 유대인 메시아였다고 유대인에게 확신시키려고 애쓰는 과오를 계속 범했다. 시몬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개념,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원자라는 개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곧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라는 개념, 이 세 개념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계속 갈팡질팡했다. 베드로의 아내는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였다. 여러 해 동안 여자 단체 회원으로서 일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하자 그의 선교 여행은 물론 교회 방문에도 동행했다. 그리고 저명한 남편이 목숨을 바치던 날, 그 아내도 로마 경기장 안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졌다. 이렇게 예수와 친숙했던 사람, 핵심 집단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 베드로는 자신의 직무가 완수될 때까지 권세와 영광으로 전국에 이 소식을 선포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났으며, 그 역시 그의 주님처럼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고 그를 체포한 자가 알려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최고 명예로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